오늘 마지막 날인데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대답부터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니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므브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브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 죽을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8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요.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늘 이제 보면 아버지는 술 드시고 물론 이제 옛날 아버지들은 다 보면 술 많이 드시고 물론 이제 술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지난 과거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좀 잘 못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고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이셔 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희 집은 학교 신장로가에 집이 있어서 담장도 가난해가지고 담장도 없었고 또 이제 초가집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예, 학교 등교길에 있어서 제가 학교를 가면 늘 이제 친구들이 저를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싸운 장면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보이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면 항상 석유를 뿌려가지고 지붕에 불 지르고 그래가지고 항상 지붕이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보면 비 오면 비도 새고 그랬는데 학교 가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는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밖으로 나가고 아버지 나가면 들어오고 아버지하고 같이 한 집안에 있어서 얼굴 마주칠 이유도 없었고 보는 게 좀 민망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살 때였습니다. 23살 때 제가 제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도 살인죄로 네. 법정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살인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안에 이제 수감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는요. 왜냐하면 야 내 인생에 그 내 생활의 신조가 아버지처럼은 되면 안 돼. 아버지처럼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강도 짓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좀 드셨지만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교도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큰 충격이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1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이제 검사 조서를 받으러 이제 교도소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그 호송버스를 이제 닭장차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달구새끼 이렇게 네? 그 차 보셨죠 그거 보면은 그 칸칸이 그 철장으로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닭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팔잖아요 대량으로. 호상차량이 꼭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쓰는 용어는 닭장차라고요. 호송버스를 타고 이제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다섯 명씩 엮어요. 이제 이렇게. 호송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혼자 놔두면 도망가니까. 다섯 명 묶어놓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럿이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정신세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에 빠지고 어떤 중독에 빠지면 여럿이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다섯 명씩 엮어가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검사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실 밑에 유치장을 만들어 놨는데 유치장을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가 부르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교도관 같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검사실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검사실 복도에 그 뒷모습을 보니까 대본에 보면 알잖아. 몇십 년 전 같이 사는 낯익은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 모습인 거예요. 그 광경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검사실에 있는 그 서기가 검사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검사 서기의 그 뭡니까? 다리를 붙잡고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죄가 있으면 예비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쫙 흐르면서 검사석이 바짓가리 붙들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검사 조서를 마치고 호송버스를 타고 이제 교도소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서 막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봤던 아버지는 술 드시고 어머니 구타하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불지르고 하여튼 뭐 대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입만 벌리면 이제 욕이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뭐 대화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날 검사실에서 봤던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봤던 내가 봤던 내 아버지 그 전혀 다른 아버지가 그날 계셨어요. 180도 다른 아버지였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아버지는 그분은 누구였냐?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는 술 드시고 지붕이 불지르고 어머니 구타하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했던 그 아버지. 근데 오늘 본 아버지는 전혀 그 아버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180도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생긴 처음으로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난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평생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 싫고 너무 믿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긴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지금 내가 듣고 있다고 하는 이 귀, 내가 그 감각하고 있는 이 감각, 우리는 그것만 믿고 제가 살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하는 걸 봤어. 아버지는 내가 술 드시고 어머니 두드러 패고 불 지르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분명히 똑똑히 봤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내가 아버지 마음을 봤어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도 그 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마음에 눈이 띄어질 때 이 사람이 철들었다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때 눈이 띄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제가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 돌아가면서 한감이 막 교차가 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데 저도 이제 이 장가를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내하고 만나잖아요. 아내하고 만나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의 뭐 회사 직장에 다른 사람 무시 당해도 괜찮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는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안에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중에 아내한테 무시받고 자식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 하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두 번 부도가 났어요. 첫 번째 부도가 나고 두 번째 망한 거예요. 망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가정 형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엄마는 이제 아버지는 집에서 그 충격 때문에 늘 어때요? 집안에 계시는데 엄마는 일하러 다니면서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맨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어려움 겪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생하고 들으면 밉잖아요 남편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도 보니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가 생겼는데 술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석 잔 먹다 보니까 늘 집에 가면 쉴 곳이 없고 무시받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보내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보인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이제 강도 살인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랬겠죠. 그날 이제 검사실에 오신 아버지.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마음에서 늘 아버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도 안 해봤어요. 그날 제가 호송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지나간 과거가 뒤로 이제 필름이 막 돌아가는데 아버지 마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거기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아버지가 답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그날 그 마음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면 여전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지냈을 텐데 그때 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 죄송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 제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출소를 했는데 이제 한 몇 년,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암 치료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건국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거기서 아내와 함께 병간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누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동안 내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쫙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기성아, 네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줄 아냐? 아버지는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안 잤어. 전기장판에 주무셨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상이용사였고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이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작은 누나 앞으로 이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수급자 수당하고 또 그 상이용사 수당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나도 안 쓰고 저금을 한 거예요. 작은 누나 앞으로 땅 좀 있는 거 이전해놓고 작은 누나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저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땅이 좀 있으면 형님이 이제 사업에 부도나니까 계속 대주고 나니까 형님이 계속 어려우니까 그 땅을 팔자고 하니까 절대 이 손을 이거 손 못 댄다. 이거는 네 동생 몫이다. 절대 그걸 못 주고 이제 이걸 이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출소를 하면은 방이라도 사갈세 방이라도 하나 얻게 해준다고 하나도 안 쓰고 저금을 해놨어요. 이게 이 명의가 누구 앞으로, 작은 누나 앞으로 돼 있어요. 작은 누나 앞으로.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 항암치료를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돼서 사흘들이 검사하면 굶어야 되고 체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놀러 다니시고 재밌게 사세요. 누나 집도 가고 형님도 가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좀 섭섭했어요. 아버지는 빨리 치료하고 시골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기성아, 근데 문제는 작은 누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전을 받아야 돼. 사람 앞일은 모른다. 만약에 이전 안 하고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너희 작은 누나가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할래? 내가 보니까 안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지금 이전을 해라. 아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는 기가 얇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작은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매형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에 오셨는데, 누나, 그 아버지가 맡겨둔 그 땅 문서하고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지금 이전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아유, 작은 누나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 집안에 그래도 제가 대장이거든요. 안 불러 내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그때는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 하는데 내가 마음에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래서 억누르고 매형을 찾아갔어요. 매형. 그 땅문서하고 통장을 나한테 줘.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매형도 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작은 누나가 거기서 싸운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작은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 점검이라도 한 번씩 하는데 너 한 번도 나한테 안 왔잖아. 내가 그랬어요. 네가 나 도와주지는, 우리 작은 누나가 한 살 차이거든 제가. 그래서 내가 반말을 해요. 너 나한테 한 번도 안 왔잖아. 그거 빨리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 또 이성을 잃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항암치료 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려고 이제 뭐 그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눈도 안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대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땅 문서 된 거 그 작은 눈 앞에 해놨잖아. 그거 나한테 빨리 이전해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눈을 팍 뜨는 거예요. 그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는 내가 마음에 화가 나는 거 이제 작은 누나 때문에 장례식만 끝나면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작은 누나 집에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딴 곳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기성아 우리 집에 잠깐 올래? 그래요. 아,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그랬대.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막. 그래가 이건 가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따라 올라가니까 따라오지 마라. 너 따라오지 마라. 가면 별로 좋은 걸 좋은 걸 못 본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누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작은 누나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면서 커피를 주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것들이 진짜, 응? 이제 이 통장을 안 주려고 술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딱 앉았는데 그 안방에 들어가는 통장하고 땀 문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성아 이거 이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뭐예요 또? 이거 내가 갑자기 내가 또 이상해진 거 그래가지고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누나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성아 네가 통장을 병원에 있을 때 통장하고 땅 모서 주라고 할 때 나는 솔직히 주고 싶었다. 내 것도 아닌데 주고 싶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이거 맡겨놨잖아. 그래서 네가 가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절대 주지 마라 했다는 거야. 이놈의 새끼 응?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응? 아버지는 내일 모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건강 걱정은 안 하고 딱 문서를 달라요. 정신 못 차렸다. 내가 죽거든 줘라 이랬대요. 그래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통장과 땅 문서를 막 다 찢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한 돈 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 임마니엘 빚값이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누나하고 갈등이 시작이 됐잖아요. 누나가 제가 누나 그 통장 나한테 줄래 했을 때 누나가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안 준다는 말만 들었지. 안 준다고 얘기하는 누나의 마음은 볼만한 눈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못 벗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특별 병거가 따라오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곳에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가운데서 뭘 준비했어요? 마른 땅을 준비했어요. 길을 준비해놓고 그걸로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 백성들이 뛰어들면 마른 땅이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감격스럽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준비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구나.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네. 마른 땅을 쫙 갈라,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특별 번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땅 갈라진 걸 생각하지 않고 특별 번거가 따라온 것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또 불평하잖아요. 근데 홍해를 지나고 났는데 홍해가 딱 합쳐지면서 특별 병거들이 다 수장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우리 홍해 가운데로 이끌었는데 거기에 이끌어가는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뭐요? 시퍼런 홍해 뒤에 특별 병거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누나한테 통장 달라 이 통장 안 준다 누나는 고개 흔들었어요. 누나는 내가 주고 싶었는데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줘야 된대. 아버지 물어보니까 아버지 주지 마라 했대요. 근데 그 누나의 마음까지 볼만한 눈이 없으니까 막 누나를 위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살림 부수고 엉망으로 만드는 아버지 모습만 봤지 껍데기 모습만 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볼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자식이 강도 살인죄로 이제 내일 모레 사형받은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향해서 미움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누가 자식을 향해서 미워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을 해도, 그죠? 사랑해서 욕하죠. 그죠? 야, 이 미친놈아 해도 그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사는데 우리 가정 안에 사는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미친놈아 해도 그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미친놈아 해도 그 속에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니까 그죠? 그게 한국말이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런 단어 못 써요. 미친놈이 어떻게 사랑이 들었냐 이해 못해요. 그건 평생 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 어머니가 제가 사고치고 나니까 저는 교도 들어가자마자 저는 사고를 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잘나고 똑똑한 게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교도 들어가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 부딪히 싸울 때는 네가 잘못해서 싸운 거지요. 내가 내 옳다는 생각 때문에 싸운다고 절대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하죠.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싸우면 교도소 독방 들어가야 되죠. 나오면 또 독방 들어가죠. 나오면 또 독방 들어가죠. 몇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묶여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저희 고향인데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오면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오면 하루 만에 도착을 뭐예요. 그때 당시 다 늦잖아요. 열차가. 다음날 대구에서 자고 면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회가 아주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주머니 아들은 그 안에서 사고 쳐서 징벌방에 들어가서 면회가 안 됩니다. 어머니가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먼 길을. 또 왔다가 먼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왔다가 돌아가시고 왔다가 또 못하고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에서 어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안 좋아지니까는 아 이번에 내가 가면은 우리 아들을 못 보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날은 마음을 정하고 작심을 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번에 가면 꼭 만나야 돼. 그래서 교도소 면회장으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소장실로 올라가서 가봐야 면회 안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교도소 안에서 머리가 돌아가려면은 전과 한 10범 정도는 돼야 징벌방에 있는 사람이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머리를 틀어야지. 우리 엄마는 교도소 문턱도 안 들어갔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했더라. 우리 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바로 소장실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소장실 가가지고 소장실에서 소장님 따진 거예요. 우리 아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도 우리 아들 죽인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내 아들 못 봐야 됩니까? 그래서 들어누웠어요. 할머니가 들어누우니까 그 장사가 없잖아요. 소장이 아닌 할아버지라도 여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소장이 너무 딱해가지고 면회를 시켜줬어요. 10분을 시간을 준 거예요. 10분을 주고는 시간을 줬는데 제가 어느 날 독방에 꽁꽁 묶여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데려가요. 목욕시켰어요. 밧줄 끌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면회장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징벌방에 있다가 그렇게 목욕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의 검사 정도 와야지. 검사가 면회 와야지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면회장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10분을 시간을 줬는데 10분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그냥 10분이 다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계속 오시니까 그때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따르르릉 하고 부자 소리가 울리면서 면회 종료 시간이 된 거예요. 교도관이 그렇죠. 아주머니는 할머니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교대장 그 철장을 붙잡은 거예요. 문 교도관하고 교도관 선생님 저는 못 갑니다. 내가 오늘 가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딱 손 한 번만 잡고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교도소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뭐 타러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교도 소장님이 바뀌면서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을 시켜준대요. 그때부터 제가 한문 머리 털라고 생긴 처음으로 이제 수건 딱 묶고 한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라는 걸 시작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시험을 쳤는데 30점 나왔더라고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재수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야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살아서 뒤에서 1등만 했으니까 뭐 이제 머리도 없죠.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뭐 사기꾼들 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동사무소에 가면 나라 땅인데도 명의가 자기 앞으로 뜬다니까요. 그런 전문적인 사기단 그 정도 돌리려면 진짜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도 들어있고 뭐 박사님도 들어있고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저 사람들이 5시간 공부를 하면 내가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따라잡을까 말까 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밤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머리 털라고 해서 처음으로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두 번째 달에도 100점을 맞았어요. 세 번째 달에도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다섯 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특별 면허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저희 어머니도 편지를 잘 쓰셨어요. 일제시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몇월 며칠 날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답장이었어. 내 아들아 장하다. 내가 그때 네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갈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맛있는 10월 30일 날 11시 그때까지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열차를 타고 교도소에 왔어요. 왔는데 출발을 했는데 열차를 타고 왔는데 10월 30일 날 11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왜 안 오시지? 안 오실 리가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만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11시 반 12시 12시 10분쯤 됐을 때 다른 사람은 다 3시간 정도 가족들과 함께 보안과 잔디밭에서 불판에서 고기 꼬먹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안 오셨어요. 12시 한 10분 정도 됐을 때 교도관 선생님이 왔어요. 교도관 선생님이 와서 양쪽에서 제 팔짱을 탁 끼었어요. 그리고 수갑을 쳤어요. 그 밧줄로 딱 묶더라고요. 그 저를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 왜 안 오십니까? 네 어머니 못 오신다. 왜 안 오십니까? 분명히 내가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 다섯 번 맞았는데 왜 안 되냐고. 네 어머니 못 오신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독방에 집어넣잖아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요즘에는 밖에 나가도록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을 할까봐 독방에 집어넣어 묶어가지고 자살 못하게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과 그때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제가 신문에 났는데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저런 인간 살려둘 가치가 없어. 저런 인간 빨리 사형시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강도 살인죄로 사형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을 대해서 아 저놈 새끼 죄 많이 졌으니까 교도소 가서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신창원이 그 탈옥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 기자들이 참 궁금했대요. 신창원이 탈옥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과연 신창원이 아버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가서 물어보니까 신창원이 아버지가 뭡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방에 불 떼보고 잠자리 본 적이 없대요. 내 아들이 이 추운 겨울날 교도소 마루장 밑에서 마루장에서 벌벌 떨고 지낼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생각이 됐어요. 제가 2년 전이죠. 3년 전에 교도소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마음이 너무 비춰졌고요. 옛날 얘기를 하니까 옛날 감정이 막 살아나고 그 교회 종의 마음이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추한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는 저놈의 새끼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잔인한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못 본 채 안 하시고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향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설사 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하는 것이 나한테 어머니가 나 미워해. 그건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 때 그래요. 그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우리 집안에는 아무 문제 없다. 너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 했는데 그 얘기 기분 나빴어요, 아들이. 숟가락 딱 놓고 일어섰더래요. 아버지, 그럼 이 집안에 나만 없으면 되겠네요. 잘 됐습니다. 에이씨, 아버지 나만 미워해. 성큼성큼 걸어 아파트 창문 널더래요. 그대로 다이빙했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아들아, 아들아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아버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거예요. 그건 폐륜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버지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행동에 매이더라고.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그죠? 그건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추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절대 지옥 못 가는구나. 반드시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 갈지도 몰라. 멸망을 받을지도 몰라. 그건 꼭 아버지가 날 미워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날 미워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인마 너 공부만 좀 잘해라. 그 아버지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만큼도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말만 들을 줄 알고 행동만 볼 줄 알지. 이 육신의 눈만 발달됐지. 한 번 더 그 마음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아버지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그러다. 그 우리도 똑같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왜 안 도우시지? 하나님 내게 기도를 안 들으시지? 하나님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건 다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사형을 받아 있는데 어머니는 그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머나 먼 길을 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이틀 걸려서 와요.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교도소 안에서. 나 그렇게 행동 안 했어. 네가 나한테 왜 그래? 그거 옳다고 나는 안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옳잖아 하면서 싸웠거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늘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는 그 머나먼 먼 길을 와서 면회를 신청했는데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옳음을 주장할 줄 알았지. 내가 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님 밖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상황 우리 어머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됐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강도 살인죄로 사형받아 있는데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그 자식 세상 사람처럼 죽여야 되는데 그 머나먼 면길 와가지고 열차를 타고 와서 면회 신청했는데 할머니의 아들은 면회가 안 돼요. 또 울면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23년 동안 저는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를 미워하시는 아버지, 나를 싫어하시는 아버지. 2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나는 23년 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 23년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다른 아버지를 23년 동안 섬기고 살았더라고. 검사실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검사 서기 바지깔 붙들고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죄가 있으면 이 애비한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그럼 23년 동안 나는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이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거야. 잔인한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아셨어요. 자식이 멸망을 받도록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행복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여기서 못 본 채 안 하셔. 나를 건져주실 거야. 막 행복한 거야. 어려움이 왔는데 행복한 거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평안한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날 여기서 건져주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불신한 데서 뭐예요? 불신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 것처럼 막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못 본 채 하실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실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지금 섬기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사울의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은 이래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원수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원수가 왕이 되면 딱 정권을 잡으면 삼족을 멸하고 팔족을 멸, 그죠? 요즘 우리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다 뭐예요? 다 감옥하고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나 사울의 가족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급히 도망을 가요. 총 비상이 그래서 가다가 모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돼요. 그러면서 모비보셋이 이제 숨어서 지내는데 늘 모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다윗에게 발각이 되는 순간 그날부로 제삿날이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노도바라 안밀의 집에서 그 골방에서 평생 동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노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을 듣기를 노도바라 안밀의 집에 모비보셋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이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 모비보셋 집에 노도바 안멜의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뭐 두드리는 소리가 불안하죠. 여봐라 이리 오르나 하면서 두드리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온 거예요. 모비보셋이 다윗의 신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오늘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날 다윗이 모입에 끌려가면서 마음에서 사형장이 끌려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앞에 갔는데 다윗이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왕자처럼 아들처럼 대우를 해줘요. 그럼 모비보셋 지금까지 어떤 왕을 섬긴 겁니까? 다윗의 왕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왕이 아닌 거예요. 180도 다른 왕인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는 순간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비보셋 지금까지 섬기고 마음에서 섬기고 살았던 왕이 있었어요. 나는 다윗 왕을 만나는 순간 죽는 날이야. 그날부로 사형이야. 모비보셋 마음에 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실제 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있고 모비보셋 자기가 그려놓은 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조금만 성경 넘어가 봅시다. 자, 사무엘 하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므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전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대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며. 그리고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압살롬의 나한을 만나서 망명성안을 떠나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의 나한을 평정을 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다윗이 므이보셋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므이보셋이 뭐라고 얘기했죠? 왕이시여 저도 그때 왕과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종 시바가 있었는데 나를 속이고 왕 앞에 가서 참소했습니다. 그 내가 왕이 떠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나는 뭐예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근신하는 모양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야, 왕이 저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야, 왜 또 넌 네 얘기하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무엘하 9장에서 분명히 내가 너를 왕자처럼 다윗 아들처럼 만들어줬잖아. 너 아직도 역적의 아들로 사나? 그때 내가 해준 얘기 좀 해봐. 네가 내 얘기를 그때 들었으면 너 이렇게 안 살아. 다윗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또 네 얘기예요?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지낸 거예요. 그래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근신하는 모양으로 지내려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9장에서 내가 아들처럼 왕자처럼 만들어줬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아야지만이 그렇게 근신하는 모양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짜증나요. 아직도 너는 역적의 아들로 사나? 내가 너 왕자처럼 아들처럼 만들어줬잖아.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해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너 왕자처럼 아들처럼 만들어줬잖아. 다윗이 생각할 때 그동안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다 눈치 보고 살았던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므이보셋은 만약에 진짜 그 다윗의 마음이 흘러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시바가 왕에게 거짓말을 참소했어요. 그럼 므이보셋이 다윗을 마음을 알고 다윗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시바가 참소했어도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사우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사우나 들어갔을 때 발 담그고 놀면서 시바야 너 가서 왕에게 내 마음껏 고발을 해라. 너 착각하지 마. 내 아버지가 네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분은 내 아버지야. 고발하려면 마음껏 고발해라. 그러면 어디에요? 싸워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시바가 고발하면 어떻게 하지? 막 거짓말에 고발할 텐데.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고 자기를 오해할까 봐. 어떻게 해요? 떠나서 돌아온 날까지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시험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근신한 모양으로 막 조심조심 지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왕이시여, 내가 왕이 떠나서 돌아온 날까지 나는 발에 맵시도 안 되고 수염도 안 깎고 근신한 모양 이래 지냈습니다. 그 시바의 말이 믿지 마십시오. 그 말 거짓말입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다시 그 얘기 듣는데 얼마 짜증나요. 야, 너 아직도 그 입 좀 닫아라. 왜 또 그 얘기하냐. 내가 분명히 너 왕자처럼 아들처럼 만들어줬는데 네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너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을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눈치 보면서 역적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려우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역적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날 지옥 보낼 아버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 내리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자처럼 아들처럼 안 만들어진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 확실하게 딱 전달이 되면 나는 절대 지옥 안 가는구나. 나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날 돕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멸망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보낼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다른 하나님이에요. 모비보셋이 오늘 그 다른 왕을 섬기고 살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